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네타냐후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이 출간일이니까 아주 신작이죠. 원서도 2021년에 나왔고 2022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퓰리처상 수상작 저번에 우리가 방송한 다음에 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트러스트.
네네.
트러스트보다 먼저 받은 거네 이게?
어, 그렇죠. 딱 1년 전에 받은 거.
1년 전에.
네. 트러스트는 작년 퓰리처상, 그리고 이 네타냐후는 2022년 퓰리처상. 근데 사실 2022년에 퓰리처상을 네타냐후가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도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읽히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타냐후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뭐 독자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 책도 한국에서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YG나 박평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책을 읽고 있었는지 아니 의문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를 낸 출판사가 푸시케우스 있잖아요.
아, 푸시케우스. 새우 푸시케우스 좋은 회사죠. 네. 책걸상도 막 가끔
책걸상 예, 후원하셨던 출판사라서 이제 푸시케우스에서 나는 책들은 제가 웬만하면 눈여겨 보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많이 펴내시는데 이번에는 또 퓰리처상 수상한 네타냐후를 펴내셨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공부한 거 읊어보세요. 네타냐후는 누구이며 이스라엘 현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조슈아 코언이 아, 그 네타냐후의 일가랑 이런 난장 소동이 있었다라는 해럴드 블룸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야, 이거 얘기거리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아랍 그런 갈등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크냐면 약간 빌런의 형식으로 되게 크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전해드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 네타냐후가 1996년에 처음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단명하는 총리로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되게 이 운이 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총리를 또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거듭 총리를 할 때마다 이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그 수위가 높아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위가 높아지냐면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땅에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축출해야 된다. 팔레스티안 사람들과의 평화는 없다.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예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 버리는 거다. 라는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그런 목소리들이 국면마다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이제 분쟁은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요. 해결의 기미가 있었고 그다음 평화협정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 전에 이스라엘 총리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화해나 평화의 분위기를 다 그냥 엎어버리고 강대강 분위기로 이제 계속해서 몰고 가는 이스라엘 측의 중요한 플레이어였고 이제 그 결과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또 지금 막 굉장히 심하게 전쟁처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인질을 잡고 막 테러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아,
전쟁처럼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일련의 이스라엘 정세에 가장 중요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실세 정치인이 네타냐후이기 때문에 아, 그 네타냐후가 어렸을 때 네타냐후 일가에게 일가가 관여된 것으로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 조슈아 코운이 아, 너무나 흥미롭게 자세하게 듣고 아 이건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소설로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치 지도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네. 처음에는 구급파는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구급파는 아니었고.
근데 아니 내가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보통 이제 좌우 개념으로 흔히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개념이 오잖아요. 뭐 극우파라고 하면 어떤 느낌, 극좌파라고 하면 어떤 느낌. 근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극우파하고 이게 통하는 거냐? 보통 이제 좌우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로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대팔레스타인 정책하고
근데 그 네타냐후는 대팔레스타인 정책에서도 실패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저 그 서남아시아 중동의 그 골치 아픈 상황을 이 네타냐후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약간 좀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네타냐후는 네타냐후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네타냐후는 네타냐후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은 중동의 정세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좀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자기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자기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후광이 되어가지고 또 약간 또 금치를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한 세대 위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한 세대 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라고 하는 소설에 그 미국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낸 그 앙시옹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아들이 세 명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인 거죠.
아, 그 스포일러 아닙니까? 지금 소설 끝까지 읽을 때까지 이 아들 중에 누가 총리가 되는지 안 밝혀지는데.
아니 근데 그건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찾아보면 알죠. 네.
아, 물론 뭐, 네. 물론 전 찾아봤죠 미리.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게요.
아이들의 이름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아버지의 이름이나 혹은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 삼형제의 이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소설은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 미치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치사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이제 갖고 있는 배경을 지금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배경이 지금으로 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왜곡이 됐거나 혹은 잘못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조슈아 코언의 약간 지필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슈아 코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때 어떤 논리들이 서로 대립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좀 어떻게 어떤 독자들에게는 좀 약간 지겨울 정도로 자세하게 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뭐 분쟁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조슈아 코언이 이 소설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목들을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읽은 게 이게 차라리 무슨 인문사회과학 책이면 여러 관점들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되면 그걸 열심히 읽으면서 좀 오랜만에 공부를 좀 하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이 작가가 원하는 방향만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워낙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뭐 자꾸 막 옛날에 종교재편이랑 연결시키고 이러면서 하니까 계속 좀 따라가다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기면서 다시 재밌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는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은 많고
전체적으로 좀 재밌죠.
나는 이거 완전 연극 희곡
맞아요.
그 진짜 대환장 소동
소동극.
그러니까 저도 무대도 딱 한 세 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저
학교
회의실하고
회의실
집하고 뭐 저 강의실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야 이거 완전 희곡인데 그리고 저 막 복잡한 어려운 이런 거 다 빼고 여기 난장판 부분만 만들어가지고 희곡으로 쓰면 한 시간 반짜리 아주 웃긴 코미디 만들겠다 이런 느낌 들던데.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슈아 코언이 이런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읽는 독자들에 따라서. 어떤 독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독자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슈아 코어는 정체성이라는 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체성의 정치라는 게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체성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혹은 그걸로 뭔가 갈등에 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만큼이나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의 정치라든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책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메시지를 좀 희화화시켜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약간 좀 발로 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논란을 그냥 독자들한테 툭 던지는 용기 혹은 시도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아쉬움이 드냐면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좀 지금 찾아보기 힘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걸 동의를 안 해주는 거 그렇게 섭섭하니까
아니 섭섭하진 않아요.
격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 섭섭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대화가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디테일한 것들은 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속도감 있게 읽었다고는 얘기를 하기 힘든데 혼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타냐고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게 쓰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종교 재판에 대한 얘기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실 그 종교성을 민족성으로 대체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게 종교인데 그걸 국가적 단위로 민족으로 구분을 해서 갈등을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계속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계기가 스페인 종교재판소였고 내가 연구하는 건 그거였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막 이제 강연에서도 하고 심사위원들한테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네타냐 이름이
네타냐오
네타냐후의 네타냐오라는 유대인은 이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는 되게 비주류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굉장히 소수 의견인 거고 이 사람을 심사해야 되는 심사위원인 루벤 블룸은 되게 주류적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근데 네타냐후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삔또 상한 얘기를 계속하고 혼자 이렇게 이탈하고 그 두 사람 그 두 유대인이 만났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네타냐후의 이야기가 안에 있고 본서사고 굉장히 중심서사고 핵심서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화자인 이 블룸의 어떤 변화 사실은 결국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찍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서 느끼는 약간 스스로에 대한 성찰 뭐 그리고 유대인 전형에 자기를 계속 맞춰나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유대인 저런 유대인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딱 또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블룸의 가족 구성이 블룸 그리고 블룸의 와이프 그리고 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블룸 자체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자기는 빨리 미국의 주류 사회에 동화하고 싶은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룸의 와이프는 그 동화에 성공적으로 성공한 집안에 귀하게 자란 딸인 거죠. 그래서 처갓집은 굉장히 부잣집인 거예요.
처갓집 무시당하고 처갓집에서
부자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처갓집에서 무시당하고, 아유 뉴욕에도 좋은 대학 많은데 왜 그런 시골 대학에서 교수자를 차지해가지고 내가 우리 딸을 저런 이런 데서 살려고 그렇게 귀하게 키운 게 아닌데.
진짜 그 표현 너무 재밌었는데 그 식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고질적 실패자인 거예요. 고질적으로 실패를 하는 그냥 그저 그런 교수.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처갓집의 장인이랑 장모가 이제 집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한 장의 에피소드고.
그 제일 웃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이제 그 시골 집에 장인 장모님도 한번 오시고. 네.
그게 한 장.
시부모도 한번 오시는데 완전 다른 그 반응.
근데 이제 그 시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생계를 꾸리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네타냐후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네가 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 되면 믿을 건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 니네들이 아무리 유대인이 아닌 척 그리고 저 그 주류의 저 그 유태인 아닌 사람들한테 알랑알랑 거려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걔네들은 너희들을 절대 끼워주지 않는다.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와이프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너무나 약간 혐오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극단은 뭐냐면 그 딸인데 딸은 유대인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뭐야? 중요한데? 맞아. 뭐야? 나는 미국인이지. 그러면서 또 코 수술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 코가 너무 싫어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그 세대마다 그 유대인 정체성을 어떻게 다 다르게 갖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와이프는 거의 실증주의자잖아요. 우리 결혼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전 뭐 유대인 얘기 다 빼고 요 완전히 그냥 한국인들 뭐 유교 제사 문화 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적당히 번안해가지고 정말 누가 유능한 사람이 희곡으로 써줘
연극으로 만들어도
너무 연극 재밌을 것 같은 거지. 왕 웃긴 코미디 나올 것 같아.
경상도랑 전라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골수 막 유교 집안이랑 어디 저 진짜 골수 크리스찬 집안이랑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딱 이 포맷으로 이 소설에서 하여튼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다 참. 그냥 집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밥 한번 먹여주고 학교에 안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 앞에 차가 딱 내렸는데 그 차에서 다섯 명이 내렸다는 게 네. 그게 일단 제일 황당한 사건인데 그 얘기를 전혀
아니 그건 안 했는데. 스포일러 아닌가요?
그 장면이 정말 사건이었죠.
그건 스포일러지 스포일러.
그게 뭐 스포일러 되게 앞부분인데
아니 앞부분 아니죠. 그건 뒷부분이죠.
중간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중간 부분. 그래서 차가 한 대 쳐 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근데 많을 수가 없는 자기가 알기로는 면접 당사자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말 하잖아요. 한 사람 이상이면 무조건 많은 거다.
맞아.
근데 일가족이 다 타고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면
너무 많이 했어.
떨어지는 건 스포일러지.
네, 맞아요, 스포일러.
근데 이거 약간 스포해도 돼.
왜냐하면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볼 거야.
아니 그리고 뭐하러 뭐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안 보실 것 같은데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데.
근데 읽고서 그냥 우리 얘기 듣고서 읽으면은 오히려 더 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래서 오히려 더
맞아요.
네, 눈높이가 더
맞아 어떤
장벽이 좀 낮아져요.
좀 네. 넘겨도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그 무슨 옷 이름 뭐 음식 이름 뭐 이렇게 뭐 모자라든지 뭐 풍습 이렇게 유대인 단어들도 모르는 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뭐 대충 역주도 있고 하니까 대충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웃긴 게 이제 가끔씩 와이프가 그 등장 주인공의 와이프가 이제 이디시어 그러니까 유대인 얘기로 유대인 언어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등장인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디시어가 나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다.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 주인공 부부는 미국에 살지만 이디시어를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가령
이민 2세.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옆집에 있는 다른 평범한 유대인 아닌 미국인들이 왔을 때 약간 비밀 얘기를 하려면 이디시어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저 황당한 손님들이 왔는데 이디시어로 대화를 하다가 야 이디시어는 쟤네가 더 잘하는데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장면도 맞아. 되게 웃기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말하니까 영어로 말을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꼬마가 저희도 영어 할 줄 알아요.
맞아. 그리고 이 두 커플 다 좀 재밌는 게 네타냐후도 그렇고 블룸도 그렇고 각자는 또 유대인으로서 막 다 미간 찌푸리고 있고 막 진지하고 그런데 와이프 아내들은 굉장히 다른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반전도 이렇게 딱 선명하게 나눠지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그 현 총리께서는 엄마 아버지를 다 닮은 것 같죠?
그렇죠.
네. 그 YG가 말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저 박평의 책에는 지금 포스트잇이 수십 장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아, 저 요즘 포스트잇 붙이는 게 좀
취미예요?
취미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읽은 소설들 중에서 이렇게 구성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각각 캐릭터들이 자기의 썰들을 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썰을 푸는 인물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광인?
네, 광인.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광인이 좀 유니크하잖아요.
유니크하죠. 그것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어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몰랐던 걸 보는데 그 사람의 논리에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걸 자기만의 관점으로 막 푸는데 그게 막 학구적이라거나 현학적이라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그냥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사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배경은 복잡하지만 이 안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하지 않고 역사와 종교의 대립, 뭐 역사학에 대한 서술들, 진술들 이런 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와 충동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서부터 역사가 아니냐 하니까 네타냐후의 주장의 가장 근원에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가 패배의 역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역사라는 건 승리한 사람들만 그 진실과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역사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한다, 신학을 한다, 종교를 한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그 맥락들 저변에 그게 있는데 그 이론들을 막 풀어내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소설을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게 이런 그 소설이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약간 또 한 번 좀 느끼게 된
저 많은 포스트잇 자국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조만간 박평이 어떤 소설이 퓰리처상을 받는가 뭐 이런 거 글 하나 쓰려고 지금 빌드업 중인 것 같은데요.
근데 퓰리처상은 이런 작품들이 받는 것 같아요. 트러스트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되게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을 요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터 여름 후에 씁니까?
다음 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호가 여름호 아니에요? 아, 이거 월간지지 참.
겨걸입니다.
아, 겨걸이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그 네타냐후에서 묘사된 이스라엘의 역사라던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정치적인 논란이라던가 이제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조슈아 코언 입장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더 열심히 안 읽었다니까.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조슈아 코언의 관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혹시 네타냐후를 읽고서
아 이스라엘이 더 궁금한 분
이스라엘이
위해서?
더 궁금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시
그 선택지가 하나 있는데
책 GPT다운.
네. 그 아리 샤비트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랑아리에서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진짜 현대 이스라엘 건국사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떤 정착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며 그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고 어떤 후보지들이 검토가 되었고 그 후보지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란 같은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또 당연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고 아랍 국가들과는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전쟁은 왜 나서 어떻게 됐고 이걸 21세기 초까지를 쭉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한 100한 뭐 2, 30년 정도의 역사를 굉장히 저널리스틱하게 쫙 정리한 책이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저도 근데 완독은 못했어요.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뭐 120년 동안의 이야기는 사실은 저 위키피디아 가면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관계는.
아 근데 이제 훨씬 더 생생한.
그러니까. 이게 위키를 읽는 것보다 뭔가 좀 통찰이든 아니면 재미든 더 있어야 이제 그 책을
당연히
볼 거
있죠.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원서가 2015년에 나온 책이라서. 어쨌든 간에 21세기 초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네타냐후라는 책을 읽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문제적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네타냐후를 뭐 읽든 안 읽든 간에 요즘 뭐 전쟁도 하고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관련 뉴스는 한국 뉴스에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저 얘기를 왜 이렇게 잘 알아야 자주 들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주 나오니까 뭐 이스라엘 현대사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게 궁금하신 그 당연히 이제 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거 다 나올
당연히
거
나오죠. 네. 당연히 나오죠.
나도 보고 싶네.
네.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네. 두껍습니다. 얇게 썼으면
아니 그러니까 얇게 쓸 수가 없어요.
유대인 관련된 책들은 다 좀 두꺼운 것 같아요.
696쪽.
어이구 광인보다 더 두꺼워.
네, 얇게 쓸 수는 약간 뭐 하드커버에 696쪽.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의 기준이 광인. 뭐 누가 말 많이 하면 광인.
광인.
분량이 많으면
광인. 광인 680쪽이더라고요.
맞아요. 저 이 소설 읽으면서 진짜 줄을 정말 많이 그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진짜 약간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들과 역사적 지식에 대한 어떤 입구로 이 소설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떨어져서 그냥 이야기로만 놓고 보고 소설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소설 같은데 그 인용구를 좀 참조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역사는 시간을 사건들의 연속으로 취급한다. 신학은 시간을 변화의 연속으로 취급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신학에 대한 대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역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학과 교수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어떤 의무를 부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너무 싫은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념적으로도 지금 그 역사와 신학의 대립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주인공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게 같이 이고 있는데 쭉 읽다 보면 아 그러면 소설에서의 시간은 무엇의 연속인가를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역사는 시간의 사건, 시간을 사건의 연속으로 취급하고 신학은 시간을 변화의 연속으로 취급하면 소설은 이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이제 연속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조금 이제 끝날 때쯤에는 나와서 이 인물들을 그냥 막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어디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로 좀 보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잘 쓴 소설이다. 되게 특색 있는 소설이고 소설가로서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는 처음에는 약간 뜬금없나 뜬금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비정통적이지만은 뭔가 되게 그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읽는 재미를 줬던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밖으로도 비춰졌는지 그 제가 휴일 날 막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저희 집 와이프가 저 읽는 아니 근데 갑자기 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총리 관련된 책을 읽어?
또 어떤 아니, 바람이야 그 바람은?
그 누가 봐도 그 그렇죠. 총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이거 되게 재밌는 소설이야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어느 순간 딱 넘어서면은 되게 또 무슨 일 생기지 무슨 일 생기지 이러면서 장도 잘 넘어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조슈아 코언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는 뭘 전공했는지 혹시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나이는 1980년생
80년생인데 예. 대학에서는 작곡을 전공했어요.
아
작곡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소설을 썼는데 한국에 번역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들에 대한 정보는 뭐 한국에는 이제 책이 없는데 약간 봤더니 되게 저널리스트로도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980년생이면 우리 이혁진 작가님이랑 동갑이잖아요.
이혁진이 우리 크루야? 왜 자꾸 그거랑
아니, 크루도 뭔가, 그렇게까지는
뭔가 크루처럼 생각이 돼서
이혁진 아니면 문지혁
문지혁 작가도 비슷한 또래네 또래죠, 생각해보니까
또래는, 네.
문지혁 작가는 몇 년생인가요?
비슷해요. 예.
다 진짜로 80년생입니까?
그런
뭐 1, 2년 차이 날 수 있는데 비슷할 거예요.
그 김혼비는 81년생이군요. 우리 크루.
우리 크루. 예. 네. 아, 우리 김혼비 작가님 이제 3월에는 다시 등장합니다.
김혼비 작가님 다음 주 방송인가 뭐 다다음 주인가 이제 녹음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인 조슈아 코언 네타냐후라는 아주 특이한 소설 퓰리처상 수상 작품 함께 읽고 수다 떨어봤습니다.
박병 덕분에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생각할 거리, 얘기거리 많은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특이한 소설 한번 일참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네타냐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아탑 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토어를 읽고 재밌었던 분들은 그래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느낌만이 좀 다르죠.
저기 그리고 진짜 그 코넬대 관계자들 뭐 코넬대 다니셨던 분들이나 뭐 대학원을 코넬대에서 학위 과정을 하셨던 분들은 네타냐후 읽어보시고 그 코빈 대학의 코넬대와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면 코넬대 근처에도 못 가본 우리들이
아 그리고 혹시 저 유대교나 이스라엘 이 컬처에 정통하신 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뭐 혹시 헛소리를 하거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아니면 뜻밖의 또 네타냐후 총리가 되게 훌륭한 총리다
그렇죠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으면
그래서 소설도 읽고 나면 네타냐후에 대해서 그런 일방적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저 뒤에 후기도 재밌었어요 후기도 참 쫀쫀하게 썼더만요.
쫀쫀하게.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